신 함께 로마서 6장 12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의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마지막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62문답에서 64문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보 안쪽 오른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62문, 왜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아니면 부분적으로라도 의롭게 해주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완전해야 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전적으로 합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선의 선행도 불완전하고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제63문, 우리의 선행이 아무런 공로가 되지 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와 내세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상은 우리가 힘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제63은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러한 교리로 인해 무분별하고 방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칭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의롭고 또 거룩한 분으로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의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의를 요구하시는 이런 일들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자는 율법의 요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또 전적으로 부패한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율법의 요구에 만족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계명을 동시에 완전히 의롭게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율법 중에 어느 한 계명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진노만 쌓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 행해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인간들을 의롭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칭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런 것으로 이 칭의의 근거는 우리 안에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롭다 하지 않으셨다나 그렇게 의롭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의에 대해서 이어 설명하시기를 이 의가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행해서 얻게 되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인간 우리 자의로는 선을 행할 수 없고 또 선을 행하지 못함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가? 마치 왕이 모든 법을 다 초월해서 사면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면제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칭의 우리가 의롭다 하지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실제로 의롭지 않은데 그냥 의롭다 해준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그렇게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왕이 법을 초월해서 사면권을 발동해서 자기 임의로 면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에 손상이 없게 하시는 가운데 율법을 준수하심으로써 인간을 의롭다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잠시 잠재워두고 그냥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두 가지 요구를 만족시키는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 이룰 수 없었던 그런 율법을 지켜 그로 행하게 하시사 율법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 죄인들이 담당해야만 했던 이 율법의 저주를 그리스도에게 친히 담당시키심으로 다시 말해서 공의의 요구를 실행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을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2문답에 나타나 있는 바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의는 완전해야 되고 율법에 전적으로 합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의를 성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또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행하는 최선의 선행조차 불완전하고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생겨먹은 꼴이 우리의 체질 자체가 율법을 지켜서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의로울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어야 된다. 이것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니까 이 교리 자체만을 믿는데 이 교리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를 흔히 가르쳐서 교리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으면 대답을 딱 해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대답은 잘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의식이나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이 교리만을 믿는 것은 그것은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의를 빈손으로 내밀어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는 수단과 방편과 통로이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실제로는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믿음 대답만 하고 강조는 하는데 믿음에 대한 내용과 이해에 대한 확신, 이것이 부족하면 사실은 그는 참으로 믿는 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고 하면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행한 선행에 대해서 상 주신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거 요리문답 63문답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 자체가 아무런 공로가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행에 대해서 상 주신다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다른 질문으로 바꾼다고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면 신자는 불완전한 삶을 살아도 되는가? 어차피 우리가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최선의 선행을 행해도 그 선행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선행이라고 하면 그냥 불완전한 삶을 살아도 되는가? 이런 질문이 가능한 것입니다. 62문답에 우리의 최선의 선행도 불완전하고 죄에 물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더욱더 설득력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최선의 선행도 불완전하고 죄로 물들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면 뭐 굳이 선을 행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행하는 선이 불완전하고 또 우리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최선의 선행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선행, 이 기독교적인 선행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는 보편적인 선행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행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윤리적인 요구에 일치하는 것이라야 됩니다. 사람이 생각해낸 선행,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지 않은 선행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행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흔히 사순절을 지킨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순절. 사순절을 지킨다 그러면서 금식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것. 때로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 또 어떤 때는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행과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에게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선행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행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요구하는 선행을 비록 행했다고 해도 성령님을 의존해서 행하지 않은 선은 다 성경이 원하는 선행이 아닙니다. 사람은 참으로 교묘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을 행해도 성령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인간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얼마든지 겉으로만의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선은 선인데 선 같지 않은 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서의 선행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선행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 노력의 결과요. 그걸 가리켜 자기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자기가 열심을 내어서 이룬 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열심히 고행을 하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상당히 고귀한 삶을 산다. 상당히 고귀한 삶을 산다라는 그런 평가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뭐예요? 다 썩어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미국에서 뭐 추기경들이 뭐 소녀를 뭐 겁탈했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냥 온통 시끄럽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경건해요? 결혼도 하지 않고 총각으로 산다. 참 멋지죠? 그런데 뒤쪽으로는 그냥 온갖 죄를 다 짓는 것입니다. 신자는 모든 일을 성령께 의존해서 행하는 사람이 신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자는 의식적으로 순간순간마다 모든 일을 성령님께 의존해서 행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선을 행하게 되면 성령님의 힘으로 선행을 행했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이 선행에 대한 공로의식이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이것을 행한 것이 나의 본성이 아니오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그 선행을 한 그것에 대해서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 뭘 그걸 가지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64문답에서와 같이 이 상은 우리가 힘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행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내가 힘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힘써서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도 힘써서 선을 행한 데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행한 것이요 그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저는 잠깐 신자의 선행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다시 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상에서 신자들이 행한 이 선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하시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자들이 지상에서 행했던 모든 선행에 대해서 하늘에서 갚아주신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견해고 다른 하나는 특별한 상은 없다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주류를 이룹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특별한 상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 상에 관해서 언급되어 있는 말씀들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자기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 자기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천국 가서는 상이 없다. 그런 이야기지요? 또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런 말씀들. 때로는 상주심을 얻기 위하여 나아간다는 말씀들, 뭐 이런 말씀들을 예로 들면서 신자의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천국에 가서 어떤 형태, 다른 형태의 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을 살펴봤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지요. 이미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상을 이미 누리고 사는 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즐겁고 감사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쁨, 감격, 구원에 대한 즐거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참 조그만 선을 행한 사람은 천국 가면 개털모자밖에 못 받는다고. 그러나 아주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순교자처럼 자기의 목숨을 바친 이런 사람들은 52평짜리 맨션 이런 것들을 한 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기는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서 상대적인 어떤 그 빈부 귀천의 어떤 그 모습 때문에 아 나는 왜 이렇게 갖지 못했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간다고 하면 저는 그것이 천국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천국일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공평과 의로 통치되는 세상이 아니라 여전히 빈부귀천이 있고 개털모자 하나 쓰고 어떤 사람은 52평 맨션에서 살고 뭐 그런 것이 무슨 천국입니까? 따라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선행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이 상급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는데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상입니다. 뭘 또 요구합니까? 여러분들 천국 이외에 또 뭘 또 갖고 싶습니까? 그러면 상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그럼 어떻게 이해되는가?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성경이 이런 상을 주겠다, 면류관을 주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상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씀은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성도이기에 겪는 고난을 극복하도록 위로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진실하게 살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상을 바라고 선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한 감사로 열매를 맺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63은 답에 뭐라고 말해요? 참된 신앙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영생 이외에 또 무엇을 주실랩니까? 라는 자세로 나아가는 이런 것은 신자의 기본적인 자세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또 계속해서 이 칭의와 선행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하고 선행, 이것을 성화로 바꿀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사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을 칭의를 얻는 방편으로 단회적인 행위로, 다시 말해서 믿음을 의롭다함을 받는 통과 의례로 생각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만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믿음이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호를 외치는가?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뭐예요? 행위로. 그러나 믿음은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천국 문에 들어갈 때 보여주는 패스포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계속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칭의와 구원을 얻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전 과정의 밑바탕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사실은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또 거룩하게 되는 삶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행도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를 모르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선행은 내 결심과 의지로 행해 보려고 하니 이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고 또 여기에서 인용하고 있지만 요리문답 63문답에 참된 신앙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 연합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연합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을 때 의에 대해서 사는 이런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은 열매입니다. 로마 카톨릭에 있어서 구원관은 무엇입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구원받지요? 믿음 플러스 그 다음에 뭐예요? 선행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이 로마 카톨릭 주의자들의 가르침의 반작용으로 개신교에서는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강조했지요. 이것이 종교계에게 모토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칭의와 의롭게 되는 성화를 지나치게 구별해 놓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떨어져 버렸습니다.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윤리도덕적으로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도 된다는 그래서 신앙이 방종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성화를 구원과는 직결되지 않는 부수적이요 2차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없고 거룩함이 없어도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값싼 은혜의 교리가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잘못된 복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육신이 약한 사람 아니냐. 어차피 우리가 선을 행해도 그 선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데 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습니다. 이것만 되뇌이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구원관을 갖게 되면 자신의 삶에 선행이 없고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구원관을 갖게 되면 방종 가운데 빠지게 되고 거짓된 구원의 확신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와 성화의 구별성을 단절시킬 때 생겨나는 문제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한국 교회의 윤리적인 타락 문제, 큰 범죄가 일어났다, 무슨 게이트가 일어났다, 그러면 다 누가 개입돼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입되니까 이 한국 교회의 윤리적인 타락 문제를 어디에다가 두는가 하면 이 칭의 교리에다가 둡니다. 의롭지도 않은 그런 인간에게 의롭다 칭한다라는 이런 교리를 전폐해 놓으니까 의롭지 않은 삶을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칭의 교리가 아니고 이 교리가 잘못 이해되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칭의와 성화의 구별을 강조하면서도 신앙이 방종 가운데 빠지는 위험성을 의식하고 칭의와 성화의 연결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은혜를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의롭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지 못함에도 의롭다함을 받는 그래서 칭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칭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은 반드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요. 칭의는 성화의 시작입니다. 칭의, 즉 의롭담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끝나면 그는 실제로 의롭담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의롭담을 진정으로 받은 사람의 삶의 시점에서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성화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성화에 두어서는 물론 안 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성화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에서 칭의를 강조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장에서는 성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다루었는가 하면 성화를 다루지 않고 칭의를 먼저 다루었습니다. 바울이 칭의를 성화보다 먼저 다룸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변화나 우리의 거룩함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의로움도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으로 가득 찬 그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칭의는 믿기 전에 의로움은 말할 것도 없고 믿고 난 다음에 의로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칭의의 근거는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의에 근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고백했는고 하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안에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그럴 정도로 참 선하게 살았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칭의를 이 성화와 분리해서 이 둘의 구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대처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 얻는다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아니라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 칭의와 동시에 성화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율법주의, 무율법주의가 뭡니까? 무율법주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무율법주의 아닙니까? 이 무율법주의의 주장을 배격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오직 죄인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런 복음을 제시했을 때 어떤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아무 때나 살아도 되는가?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지요. 이런 질문을 받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뭐라고 말했어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죄 짓겠는가? 더 그 죄에 거하겠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을 해서 죄에 대해서도 죽고 의에 대해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칭의와 함께 성화의 은혜도 함께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선행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무율법주의적인 주장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결정타와 같은 말씀을 날린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는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더 죄에 거하겠는가? 그럴 수 없다고.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하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집착하고 교리주의 이 사실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만 알고 실제로 내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화의 열매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성경이 말한 대로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는 항상 이 두 가지 극단, 율법주의와 이 무율법주의, 이 두 가지 극단이 늘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교회도 이런 두 가지 극단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교계 안에 이 무율법주의적인 현상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은 구원파지요. 구원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착념하고 그 다음에 구원 얻은 존재로서 우리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열매를 맺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 교회가 이 칭의교리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교인들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을 저하시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칭의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칭의교리를 잘못 설명한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칭의가 성화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를 완전히 나눠놨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윤리적으로 엉망으로 살아도 구원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확신에 가득 찬지. 이런 개신교 안에 이런 무율법주의적인 경향에 대한 또 반작용으로 또 거꾸로 이제 이 성화와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는 이런 메시지도 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이 가톨릭의 구원관과 비슷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도덕윤리적인 차원의 설교를 계속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믿음도 필요하지만 또 뭐도 필요하다. 선행도 필요하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윤리적인 설교가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윤리적인 설교를 하면 할수록 더 비윤리적인 사람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윤리적인 설교를 계속하라. 그리하면 교인들을 더 비윤리적인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윤리적인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더 비윤리적이 됩니까? 우리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의 그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의지 안에 가능성을 두고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다고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바리새인들이 율법 앞에 정직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키긴 지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요? 율법의 수준을 자기 수준으로 낮추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겉으로만의 선행을 행한 것은 다 선행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칭의와 성화의 이 양면성, 쉽게 말해서 구별성과 연합성, 이것을 균형 있게 강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관계에서는 성화의 측면보다 칭의의 측면을 강조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존재인가라는 사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성화로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패한 인간은 자꾸 자로 우로 치우칩니다. 율법주의로 갔다가 무율법주의로 갔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이 서신서가 이야기하는 바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와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로 치우치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뭡니까? 무율법주의. 우리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로마서에서는,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으니 이를 의로이 계시다 그렇게 말하는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다. 왜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런 양극단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율법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려 하는 교만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신세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의존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고집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떳떳하게 들고 나아가는가 하면 언제입니까? 죄를 범했을 때입니까? 나름대로 선을 행했다라고 생각했을 때입니까? 나름대로 선을 행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고개를 바짝 들고 나아갑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율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인간은 율법적인 존재이면서도 또 무율법주의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율법의 거추장스러운 굴레들을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여기에 안주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도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천당, 그것만 알면 그냥 복음의 도리를 아는 것으로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칭의와 선행과의 이 관계성을 알게 되면 신자가 맺은 열매를 결코 공로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요구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것도 성령님께서 내게 힘주셔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선행을 행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빈손을 내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전에도 제가 인용했지 않았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 늘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상은 내 결심과 내 의지로 상받는다라는 생각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내 생물들 이 찬송하는 그 하고 24장로들이 있는 앞에서 면류관을 어떻게 합니까? 면류관을 던지지 않습니까? 왜 면류관을 왜 던집니까? 면류관을 받아 쓰긴 썼지만 내가 자열해서 받아 쓴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걸 다시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잘해서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잘 커가고 양쪽으로 늘어났다 하십시다. 그러면 그것이 전적으로 제가 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서 되어진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인사를,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성도들에게 돌립니다. 그러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신자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해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롭다움을 받는다는 이 칭의와 그 다음에 선행을 행하게 되는 이런 상관관계를 올바로 이해해서 율법주의나 혹은 무율법주의로 치우치는 그런 양극단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요리문답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 신앙의 선조들이 수백 년 전에 이런 교리를 잘 깨우쳐서 이렇게 우리에게 글로 남겨줬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이런 요리문답을 숙지해서 구원의 도리를 바로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로움의 열매가 드러나지 못할 때 과연 나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은 오히려 이런 말을 들을 때 조급해하고 도무지 점검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 갖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 더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해 보아서 환난 날, 참으로 환난과 시험이 닥치는 그날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므로 바깥 어두운데 쫓겨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의 도리를 바로 이해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견고히 세워져